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토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자 하십니까? 감추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움들 말씀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돌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죽는다 말하고 산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보통 신자들이 그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은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러한 그 뜻으로 어렴풋이나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그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신자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되는지 그 어떤 그 원칙과 그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현대 교인들이 그 영생이다 쉽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건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자.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서 영원히 산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자. 뭐 간단해요.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가 말하는 복음의 거의 전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수를 믿자라고 했을 때에 믿겠다고 해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시냐 이것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교인들이 예수가 누구시냐는 이 과정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안다는 거죠. 예수를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아는 것은 필요 없고 남는 것은 열심히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거의 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예수냐면은 걸림돌이 없는 예수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걸림돌이 없는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뭔가 거리끼는 것이나 망설일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 이것이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가 싫지가 않죠. 싫지도 않고 예수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믿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상상해로 우리한테 부담을 줍니다. 상당히 좀 뭔가 거리끼는 그런 예수고 뭔가 좀 가까이 가기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러한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입니다. 굉장히 부담을 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뭔가 우리들 마음을 갖다 꽉 짓누른 듯한 그러한 그 부담 가는 말만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자가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물으니까는 그냥 영생은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에들 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다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 예수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 청년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따랐을 거예요. 부담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 앞에 하나의 걸림돌을 탁 던져버립니다. 뭐냐면은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건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걸림돌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저 곱게 오라는 말 하십니다. 꼭 걸림돌을 던져 놓는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도 역시 걸림돌입니다. 그냥 따라오라. 그리하면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데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말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나 이런 모든 것이 몽땅 다 큰 걸림돌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놓은 걸림돌을 치우면 안 됩니다. 그 걸림돌 치우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있는 걸림돌 그 모습 그대로 조금이나 깎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걸림돌이 될 만한 것, 그게 있으면은 그것까지 고스란히 전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우리들 앞에 걸림돌을 놔두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따라오라는 분이 아니고 걸림돌을 놔두고 따라오라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친절하게도 아주 친절하게도 그 목사들이 걸림돌을 딱 치워줍니다. 오기 쉬워라고 하나하나 다 치워줘요. 행여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까봐 그게 걱정스러워 안쓰러워가지고 다 치워줘서 누구나 쉽게 예수를 따라오도록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친절한 복음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수예요. 부담되는 것도 없고 걸림돌도 없는 그런 예수니까 그 예수를 믿는 걸 쉽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저 교회에 나와주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으면 되고 십일조 하라면 십일조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뭔가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너무나 미안하니까 믿는 성이라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라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천국이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천국이라면 예수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은혜 필요 없어요. 우리들 힘 가지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걸림돌을 놔두냐는 거죠. 왜? 걸림돌도 그냥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걸림돌, 진짜 불가능한 걸림돌, 그걸 놔두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제가 오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신다 했습니다. 거룩성을 지키는 분이에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게 신약에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막아내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과 깨끗함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만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장치, 그걸 구분한 장치, 그게 바로 걸림돌이에요.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올 만한 깨끗한 자고 거룩한 자인가? 누가 더러운 자인가? 이걸 구분하는 게 걸림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나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러운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장치로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럼 과연 누가 걸림돌을 넘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누가 걸림돌을 넘어갈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걸림돌을 넘어갈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세워놓은 걸림돌을 넘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걸림돌에 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세우는 걸림돌을 넘어지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말하면은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걸림돌을 제거해버린 그런 복을 말하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고 믿자 믿어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서 믿으려고 이래 쓰더란 말입니다. 그게 걸림돌이 없어 그랬습니다. 인간 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항상 간직한 채 자기를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누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예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한 도구 돼가지고 다른 사람 예수를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나설 인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부터 생각합니다. 내 배가 불러야만이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결론은 아무도 그 걸림돌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걸림돌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걸림돌을 세워놓으시느냐 하다 못해 단 몇 사람만이라도 걸림돌을 좀 넘어갈 수가 있어야만이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이 되는 것이지 아무도 넘어가지 못할 그런 걸림돌을 딱 세워놓고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만의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 세워놓은 걸림돌을 하나의 연단의 수단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의 소유자를 갖다가 예수님이 원한다. 뭔가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걸림돌을 세워놨다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한 믿음 가진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추려내기에 세워놓은 그런 걸림돌이 아니에요. 말한 대로 걸림돌은 아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림돌 앞에는 그 누구도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게 걸림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을 놓아둔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 인간 자기, 어느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느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그 걸림돌 앞에서 과연 누가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뽑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 자를 뽑아내는 것 그게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을 딱 앞에 두고서 야 역시 나는 안 되구나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자구나 나는 나만 사랑하고 있는 그런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웃사람 꿈도 못 꿀 그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뭔가 자기를 알고 자기의 의를 대해서 포기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걸림돌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좀 먹고 살만한 기본적인 것은 남겨두고 팔아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처자식이 먹고 살만한 거 남겨두고 내가 다 주고 예수를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역시 나는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처자식을 포기하지 못한 죄인이구나 이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게 걸림돌의 진실된 역할을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것인지 어떤 상태가 죽은 상태인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실제같이 죽어버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죽은 자로 사는 거죠. 죽은 자로. 근데 뭐냐면 우리가 걸림돌을 딱 대하면은 드러나는 건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드러나요. 가진 걸 다 팔아라게 했을 때에 뭐가 그러냐면은 예수의 말씀대로 재물을 팔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통해가지고 재물에 욕심 두고 있는 내체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림 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걸림돌을 제대로 대하게 되면은 난 천국 갈 수 없는 차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기 포기다 또는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자기 죽음입니다. 뭐냐면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어떤 가능성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보탬도 될 수 없는 그런 자다. 내게서 나올 건 악한 더러운 것밖에 없구나 하는 이걸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세워놓고 그 걸림돌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나는 뭘 해도 천국 못 간다는. 그래서 걸림돌은 바로 이런 신자를 골라냅니다. 이러한 신자. 자기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있는 신자. 근데 만약에 그런 걸림돌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마구잡이로 쏴야죠. 마구잡이로. 그렇게 되면은 거룩한 천국이 더러워지고 혼탁스러워집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 죽었다 이런 말을 거듭난 신자는 이제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신자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린 영혼토라 아니 영혼이란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죄와 상관이 있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다는 그 증거는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죄 때문에 죽은 예수의 그 모습이 바로 죄인된 내가 당해야 될 모습이었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는 것은 무슨 뭐 예수와 십자가 못 받기 같이 고생을 한다거나 고행을 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것은 그 죄인인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받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죽었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 죽은 예수님이 그것으로 모든 걸 다 완결 지은 게 아니고 다시 살았죠. 하나님에 대해 살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 결국에 걸림돌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나를 바라보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인간 되게 하는 것. 그런 인간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천국에 들어오건다. 그게 바로 걸림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는 인간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다 이렇게 읽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은혜가 나를 살렸다. 그것 하나 믿고 그걸 감사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것이 그게 거룩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행위를 지금 보고 말하는 게 아니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바라보고 자기한테 가능성을 두는 게 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오는 걸 안 된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걸림돌을 두었고 걸림돌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질도 없고 가망성도 없다는 것,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것을 마음 깊이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니까.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천국 가서 무슨 서로를 비교한다거나 자기 잘남을 내세운다거나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나를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얘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걸림돌을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 믿음 가지고 천국 갈라 그래요. 걸림돌을 제거해버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증거는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병 낫고 다시 잘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는 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만 드러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는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아예 자랑할 것조차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 실체입니다. 그런 나를 보니까 역시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뭘 해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 짓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면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복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부담 없는 걸 여러분 바라지를 마세요. 부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이빨 빼버리고 발톱 빼버리고 그게 호랑이입니까? 그냥 겉모습은 호랑이지 호랑이의 참된 모습은 잃어버렸습니다. 호랑이의 참된 진가는 이빨이고 날카로운 발톱인데 그걸 빼버려 그게 무슨 호랑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를 애완용 기력에 발톱 빼버리 이빨 빼버린단 말이죠. 독사도 이빨 빼가지고 목에 칭칭 걸고 애완용 기르지 않습니까? 혹시 죽을까 봐서 독사 이빨 빼버리고. 이빨은 독사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그냥 노력에 불과하죠. 나에게 해가 될 만한 부분 이건 다 재버리고 갖고 노는 거예요. 쉽게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으로 그런 난도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걸림돌을 싹 빼버리니까 이 복음이 무슨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믿음 하면서 쫄랑대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걸림돌이 없는 복음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라는 거. 부담 없는 복음,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걸림돌이 없는 복음은 우리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걸림돌이 없는데 죄가 드러납니까? 죄가 안 드러나요. 죄가 안 드러나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모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죽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게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부담된다고 피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뭔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속에서 복음이 내 속에 죄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를 건드니까 그게 부담으로 탁 다가오죠. 뭔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진짜 부담스럽게 만들고 피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이건 복음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한 가운데 역시나 안 되구나. 이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자구나. 그런 마음의 고백을 내릴 때 그게 바로 거룩이고 예수님은 그런 자를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일이죠. 그래서 복음의 걸림돌은 여러분을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드러낸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내 가능성을 포기하고 은혜만 바라보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살았구나 이런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외쳤지만은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외치는 모습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복음이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 피하고 싶어 했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앞에 걸림돌을 세워놓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아는 가운데에서 함께 죽자는 그런 요청이었는데 우리는 그 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아는 가운데에서 역시 우리에게는 천국 갈 자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리의 실제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